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소식, 호주 교육의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봅니다. 호주 교육 대회부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민 리포터.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네. 시드니를 비롯해서 호주 동부 지역의 경우 최악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 지역의 산불 비상사태 뭐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요. 다수의 학교들의 휴교 조치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심 지역이 아니라 특히나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 이 산불 피해가 학교로도 번질 수 있어서
그렇죠.
아예 문을 닫는 방식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학생들을 위한 원거리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원거리 교육, 뭐 낙도 어린이 교육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그런데 호주 면적은 한국의 77배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광활한 땅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또 지역별 인프라 격차도 뭐 대단하고요.
네.
교육 서비스는 늘 사회적 문제인데 뭐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온라인 러닝 또는 네. e-러닝이라고도 하는 원거리 네.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달해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원거리 교육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교육을 의미하나요?
네, 이 원거리 교육은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이제 소외된 지역에 위치하는
네.
그 학생들이나 혹은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아, 특히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참 원거리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네.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집에서도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
네.
학교 수업을 받거나 혹은 거점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예, 그렇군요. 호주라는 나라의 특성상 원거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었을 텐데 그 발전의 역사도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호주 원거리 교육의 역사는 약 10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아주 오랜 역사죠. 퀸즐랜드 주정부의 경우에 20세기 초부터 지리적으로
네.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파견하는 식으로 이제 초기에 원거리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예.
교사들이 파견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육 자료 같은 건 우편을 통해서 종이로 받아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말 그대로 원거리 교육 그 자체였네요.
그렇습니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편을 통해 교육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예.
전화와 라디오를 통해 교육이 제공이 되었고
네.
그 이후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방식의 원거리 교육이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발달과 함께 원거리 교육은 또 새로운 어떤 세대를 맞이하게 됐을 것 같네요. 그럼 실제 학교 공간은 따로 없나요?
네. 이 학생들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같은 기자재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지역별로 거점 학교를 설치해서 학교 내에서 다양하게 온라인
네.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러면
네.
뭐 선생님들이 전부 필요하진 않겠죠. 관리하는 분만
그렇죠.
필요할 테니까.
예, 예.
그래서 현재는 또 온라인 자료와 종이를 통한 교재 제공 두 가지를 혼합해서
네.
더 풍부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예시를 든 퀸즐랜드 주 외에도
네.
뉴사우스 웨일즈 주나 빅토리아 주 등 주별로 모두 원거리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네.
약간씩은 명칭이 다르긴 한데
네.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원거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뭐
다양한 이유로 홈스쿨링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몸이 약해서 등 학교 자체가 어렵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으로 주류 교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뭐 여기는 등의 이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예. 한국에도 그런 부모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선택의 문제로까지 이제는 이어지고 있는
예.
경우인데 이렇게 원거리 학교에 등록하는 경우가 늘면서 원거리 교육의 이제 본 목적이 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의 어떤 그 취지나 목적이 오히려 퇴색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리적으로 교육 서비스에 접근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대안이었는데 이 원거리 학교 자체가 인기를 끌면서 가장 원거리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 원거리 교육의 증가세를 수치로 한번 보면 네. 퀸즐랜드주의 이제 찰스빌 원거리 학교 같은 경우 지난해 2018년 200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고요. 네. 또 카프리코니아의 원거리 학교는 지난해 무려 1,660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서호주 지역의 경우에는 네. 원거리 학교 등록자 수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예.
반면 퀸즐랜드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거리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퀸즐랜드에는 7곳의 원거리 학교가 위치를 하는데요. 네. 이 가운데 5곳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학생 수가 증가했고요. 카프리코니아 원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0년간 5배가 넘게 학생 수가 늘 정도로 아주 빠르게 확장이 되고 예. 있습니다.
호주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증가하면서 학령 인구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거리 교육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수치도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예. 이렇게 원거리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거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으흠.
학부모들은 학교들이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외곽 지역에 위치한 가구들의 경우에
으흠.
학교에 우편물 하나 보내는 데에도 2주 반, 3주가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짧은 기간 안에 행정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터넷은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이 위성의 문제로 끊기는
글쎄요.
경우도 있고
특히 외곽 지역은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혹은 뭐 자연재해나 기상악화 등의 문제로 우편이나 통신편에 접근이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식으로 학생 분포가 계속 바뀌면서 이 친구들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예.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보통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가 극단적인 예가 되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아무래도 실제 그 지역이 위치한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든지 인터넷 교육 자료만 제공한다든지 하면 실제로 어떤 어려움들이 지역마다 있는지 이해가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은 원거리 학교 교사들이 직접
네.
이 소위 지역에 방문을 해서 각 지역별로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든지 일단 이해를 명확히 해야 그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예.
소위 지역 아동들의 부모 연합인 ICPA의 회장인 엘라나 물러 역시 이런 맥락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예.
원래는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원거리 교육 서비스를 본인의 선택으로 네, 이용하는 수가 계속 늘면서 역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리적인 소외 학생들의 고려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교육당국도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거니까요.
예.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이 교육 제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이 지리적인 소외 지역에도 가장 중요한 이 물리적인 학습 공간, 인프라를 더 많이 마련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학부모들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네네.
스스로 선택에 의해 원거리 교육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지리적인 이유로 정말 불가피하게 원거리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결국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소외 지역의 학생들은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거리 교육만이 유일한 선택지이기
네.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예.
겁니다.
해당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반응은 어떤가요? 교육부 측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퀸즐랜드
네.
정부 차원에서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물론 원론적으로 교육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네. 예. 원거리 학교는 본래 지리적인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선택하는 부모들에게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아무튼 정부가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서 좀 다행이네요.
네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 것들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는 학부모들이 네. 원거리 학교에 등록을 할 때 네. 이 학교 측에서 뭐 등록 절차나 입학 네. 허용 결정을 할 경우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인지를 일단 면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지리적 소외 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공언을 네. 했습니다. 실제로 카프레코니아 원거리 학교 같은 경우 네. 지난 5년간 계속 학생 수가 늘면서 1,500만 호주 달러의 정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예.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정도로 아주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이처럼 기존의 원거리 학교들의 수용력을 늘리고 네. 동시에 거점 학교 공간들을 늘리면서 지역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더 크게 해서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죠. 지리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교육의 권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노력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수민 리포터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데? 모든 게 야, 참.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